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에 관한 여러 가지 씁쓸한 소식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먼저 이제 작년 연말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그 6천만 원을 넘게 들여서 북미에 연수를 다녀왔다가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는 뭐 이런 좀 추태를 해외에 가서 그냥 그런 우리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추태를 부려서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천군 의회는 이 가이드를 폭행한 의원과 여성 접대부 술집 요구 안내를 요구한 의원을 이제 제명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제명된 거야. 이제 의원이 아니겠죠. 또 한 가지 뉴스가 이제 같이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뉴스냐면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또 가이드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CBS 라디오 방송에 와서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한 거예요. 그냥 예천군의회, 같은 예천군의원, 국회의원 얘기라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폭로를 했는데 2016년에 예천군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미국 연수 중에 가이드에게 이제 스트립 댄스 주점에 데려가 달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 하니까 이 가이드가 결국 이제 스트리쇼 하는 곳에 그 해당 국회의원을 이제 안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참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참 이게 참 부끄럽다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 자기 대선 주자로도 오르내리는 인물이고 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이 경상남도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결국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뉴스에 올라왔고 그리고 같이 나온 뉴스가 또 수행부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남 도지사 역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속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 역시 차기 대선에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군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우리나라의 뭐 도가 몇 도나 해서 충청남도 북도 뭐 도지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이 도지사까지 하려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겠어요. 젊은 날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저 나이 40, 50 뭐 60 가까이 될 때까지 저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던 분들일 겁니다.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도 크게 성공한 분들이에요. 부와 영광과 명예를 차지했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뭐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말을 보게 됐을까요? 왜 이런 결말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우리 제자반 우리 식구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죄예요. 죄가 뭐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그건 뭐다? 죄다. 우리 황성일 형제 이제 호주 가는데 벗어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꼭 하시고 거기 어떤 형제 있어요. 주일 성수 못하고 일만 하고 돈만 버는 형제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3월에 온대요. 3월에. 근데 아마 힘들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런 거랑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이렇게 사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저기 기둥 옆에 왜 민서 기둥 옆에 앉았어? 어? 어? 목사님 보기 싫어서 거기 앉은 거 아니지? 민서 빨리 앞으로 와. 기회를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민서, 우리 예쁜 민서 빨리 와. 어, 앞에 앉아 은혜 받아. 빨리 와. 빨리 뱉어. 이쪽으로 와. 이게 하늘이 옆에. 이거 단짝 아니야? 하늘이, 하늘이 아니야? 이제 조금 갈라섰어? 자, 일로 와. 민서. 민서 네 자리는 여기다. 앞으로 네 자리는 여기야. 이 처음 올 때 같은 해에 왔거든요. 이 둘이 같이 와가지고 믿음이 둘 다 하나도 없었는데 둘 다 믿음이 좋아졌는데 요즘도 좋지? 민서? 좋지? 앞에 앉아. 알았지? 앞에가 좋은 자리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민서야, 벗어나면 안 돼. 네 자리는 여기야. 알았지? 항상. 항상 이 자리야. 알았지? 고개 끄덕끄덕해. 그렇지. 원래 소리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용기 없을 것 같아서. 살 좀 빠졌구나, 요즘. 아, 그렇구나. 그래. 자, 좋은 내가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됐네. 저기, 자, 민서의 자리는 고기야. 민서야. 민서야, 너는 이제 고기 벗어나면 안 돼. 고기 있어야 돼. 항상 목사님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 토요일 날 어디 가면 안 돼. 토요일 날 꼭 목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남들보다 더 빠르게 뭐 날아가는 것처럼 갈지라도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2019년 새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이 며칠인 줄 아세요? 2월 1일이에요. 한 달이 벌써, 12개 중에 한 달이 벌써 싹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달에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눌 거야. 한 가지만, 여기 길어가지고 한 가지만 오늘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사실 우리 갈팡질팡해요. 우리 엄마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사실 그래요. 엄마가 됐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정말 좋다, 이게 20대 때 아이를 낳아서 또는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서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중심만은 이게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겠지 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그걸 보고 그냥 엄마들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요. 엄마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아, 이게 정말 좋을까? 저게 정말 좋을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요, 사실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매뉴얼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배우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고 성숙해 나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매뉴얼 없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로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모델이 배워야 될 모델일 거예요. 어떤 태도들이 배워야 될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절대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모델이에요.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될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절대 결혼 사람 흉내조차도 내면 안 돼요.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말고 흉내조차도 내면 안 돼요. 비슷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안 돼.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민혜 집사님 안 오셨네.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시편 1편을 누가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경상도, 아우 집사님 경상도잖아요. 최수경 집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게 사투리로 제가 1절하고 2절만 1절하고 2절만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재? 예. 집사님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집사님 오늘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1절만 하고 2절만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이해하고만 들으세요. 우리 사모님이 하면 좋겠다. 사모님도 안 되겠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박태균 집사님 아 잘할 것 같아요. 해볼래요? 안 되겠어요. 이게 1절, 2절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써왔냐면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이거 복 있는 사람 이렇게보다 이해가 더 쉽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경상도 사람이 얘기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는 전혀 숙례를 못 내요. 자, 제가 할게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할게요.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리고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으스대는 눈꼴 싸는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떤 노? 내 말 잘 듣그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인가베? 됐나? 이게 더 긴데 제가 다 못하겠더라고. 이것만 제가 한 거예요. 이것만 박수 안 쳐도 돼요. 박수 받을 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쉽죠? 그런 거예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는 종종 이 박주성 선수와 비교되곤 합니다. 이 축구의 본고장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문을 연 선수가 박지성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한 시즌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차범근이라고 하는 이 차범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19골을 넣었어요. 한 시즌에 19골 넣은 것이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이에요.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 이걸 손흥민이 이거를 기록을 깬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굉장히 우수해요. 그걸 못된 데 쓰면 안 돼. 좋은 데 써야 돼, 좋은 데. 어쨌든 이 차범근 선수, 그 당시 선수가 19골을 넣으면서 이 기록이 지금까지 안 깨졌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이제 최다, 아시아 선수 중에 유일하게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최고의 선수고요. 현재 축구 선수로서의 몸값이 약 1,100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손흥민 선수가 1,100억 원. 우리 자매들은 축구 선수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1,100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이 26살짜리 친구가 굉장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작년 영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에 관한 얘기가 나왔나 봐요. 박지성은 내게 전설이자 여전히 나의 롤모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것을 이 영국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성 선수를 롤모델로 삼은 손흥민은 제2의 박지성이 되어서 영국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부정적 모델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예요. 민서야, 너네 학교에 그래서 네가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너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될 거야. 네 주변에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많이 바뀔 거야. 네가 누구를 많이 만나느냐. 목사님 많이 만나야겠지. 자주 만나야 되겠지. 요즘 많이 못 봐서 그런 거야. 어? 자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쫓아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 시간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근데 사실은 나이든 권사님들이 보기에 그게 조금 왜 저게 이렇게 손을 넣고 설교를 하나,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모델을 누굴 삼고 있냐 했더니 이 목사님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강성 목사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이 에덴교회, 새 에덴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런 약간 부흥 강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모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도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다 보니까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설교 스타일도 뭐 설교 스피치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생김새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이 모델을 누구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델로 삼으면 여러분은 조금씩 닮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분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분은 참 저 사람 참 괜찮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 모델로 삼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복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매뉴얼을 찾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인생이 매뉴얼이 없으니까 매뉴얼을 찾다가,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과 같이 어떤 경우는 악인들의 모델을 내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델을, 죄인들을 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오만한 자, 거만한 자들을 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모델들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좋은 모델들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깨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를 갖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모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좋은 모델을 보시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딴 데서 답 찾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걸 매뉴얼로 자꾸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텍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은 컨텍스트라 그래요. 일반 서적들은 다 컨텍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텍스트를 하나도 모르면서 컨텍스트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 유튜브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확실히 알고, 성경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설프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껴놓고 컨텍스트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컨텍스트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냥 좀 보조해 줄 뿐이에요.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더 많이 볼 건 없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봐야 돼요. 동욱 형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다른 거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가장 많이 보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확실한 답이에요. 근데 이거 제껴놓고 다른 거를 자꾸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제대로 봐야 여러분 새로 장만한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장만했어도 이런 매뉴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비싼 기계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즘 휴대폰에 이 휴대폰의 매뉴얼이 이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능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 캡처하는 기능을 잘 몰랐었어요. 캡처하는 기능을 몰랐는데 가끔 캡처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제 전화는 이렇게 캡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캡처가 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맨날 쫄쫄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능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기기에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런데 매뉴얼을 제대로 안 읽어보면 우리가 이걸 몰라요. 매뉴얼을 제대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죠? 우리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애들 어떻게 교육하는 게 바를지, 김민지 집사님 우리 주아재현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엄마는 완벽하지만 이럴 때 가끔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하냐? 이걸로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가장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태인은 1,600만 명 정도, 2,000만 명이 안 됩니다. 비율로 치자면 0.2% 정도, 유태인의 인구는 0.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이 명문은 그 세계의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명문 대학들인 이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태인이에요. 30%가 유태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0.2%가 미국의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의 30%가 유태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이라는 엄청난 통계가 있어요. 그 미국의 주요 방송국, 또 미국의 4대 일간지, 영화산업, 금융산업을 이끄는 이들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태인들을 함부로 못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유태인들에게 그런 힘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토라태교라는 책이 있어요. 토라태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유태인들의 이 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아내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곧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는데 이 태중의 아이에게 이 아버지는 성경을 읽어준다 그래요. 아버지의 그 굵은 목소리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주로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주냐면 이거를 읽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말씀. 유태인들이 정말 상자깍에 딱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어떤 특별한 절기 때 하고 다니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뱃속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기야 들으라.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항상 집에서 가르치라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항상 집에서 가르치고 밖에서도 가르치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치고 항상 가르쳐야 된다. 유태인들은요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구원 받았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해요. 유태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교육이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 철저하게 성경 교육,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꼭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들이 있어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걸 계속 외워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만 믿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성경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양육을 한다 그럽니다. 유태인의 자녀교육의 비밀과 핵심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 교육법이에요. 읽고 쓰고 암송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의정부 강명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이 설 휴가 세부에 보내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귀한 가정인데 우리 집사님이 첫째 딸이 대학 입시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 여대에 합격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부에 오게 됐어요. 만약에 불합격 그랬으면 아마 여기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첫딸 대학 입시를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제가 자꾸 집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시키셨냐면 딸이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자기도 같이 공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딸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책상에 안 앉고 식탁에 앉아서 하신대요. 식탁에서 마주 앉아. 그래서 딸은 여기서 너는 수학 문제를 풀거라 나는 성경을 읽을 테니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백독은 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책도 읽으시고 그렇겠지만 성경을 주로 읽으셨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결과 받아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저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여러분 제 목회만 말씀 속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목회할 때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어디에서 매뉴얼을 찾아요?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최승현 집사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집사님의 경험과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를 보내 이건 두 번째예요. 말씀 속에서 부부 생활에 관한 문제 이것도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최 집사님 그렇죠? 다 나왔어요. 박 집사님 다 나와 있어요. 안 할 뿐이야. 그 제대로만 실천하면 아마 두 분은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실 거예요. 부부 생활에 관한 문제, 교회 생활에 관한 문제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어렵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 새벽에 잠언 설교를 쭉 했었는데 잠언에 보니까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만 꼼꼼하게 읽고 전도서만 꼼꼼하게 읽어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어요. 직장생활에 관한 문제도 나와 있고요. 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도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의 해답은 사실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아서 못 찾고 있을 뿐이지 성경 속에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비밀과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광명의 성도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며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꼽히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던 분이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성경을 유일한 유선으로 링컨에게 남겨주셨다 그래요. 링컨은 종종 회상하기를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두는 성경 구절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해야 그 성경 구절이 남아있겠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 입에서 그 말씀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웅이한테 다른 거 없어요. 정웅이가 권사님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말씀으로 여기까지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여기까지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아들의 삶을 바꾸는 거, 말씀이 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도 있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좁은 땅 우리나라도 하나 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대통령에 올라가는 분들마다 다 힘들어하세요. 다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인들 맨날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미합중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합중 아니면 지금까지 북미, 남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겠죠. 그런데 미합중국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흑인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그 링컨의 성경책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손을 얹고 하나님과 사람,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는 성경이 되어 있어요. 저기 보이는 이 갈색이 링컨의 성경입니다. 벌써 이게 150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 150년 이렇게 박물관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막 이러고 있나 봐요. 저기 떨어지지 않게 특수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 때는 보니까 상자에 담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 이게 가면 좀 위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자에 좀 밑에 있는 상자가 트럼프 그 링컨의 성경이고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성경이 트럼프가 평상시에 들고 다녔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성경 꽤 많이 읽었네 이 생각이 트럼프가 난 성경 안 읽을 줄 알았거든요. 성경이 좀 달았더라고.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미국은요 우리는 부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부러운 얘기인데 미국은 세계 역사를 지금도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모든 인간관계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그 영역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 가지만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1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아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 생각으로만 모든 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예수님을 또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야 너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늘의 예수님 믿어요? 미소 예수님 믿어요? 믿지? 그러면 여러분 두 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얘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많은 유혹이 내게 막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요? 부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모든 매뉴얼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제쳐놓고 딴 데만 지금 신경 쓰고 딴 세미나만 다니고 있어요. 딴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는, 오늘 기도 중에 그런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포 가운데 위치된 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헤매고 있는데, 인생의 폭풍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헤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걸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